베드로후서 6. 신성한 공급 6. 이 메시지에서는 1장 5절부터 11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이 부분은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감에 이르는 생명 안의 성장에 의한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의 씨를 발전시킴. 미덕. 5절은 그리고 바로 이런 까닭에 또한 모든 열심을 더하여 너희 믿음의 미덕을, 미덕의 지식을 넘치게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더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축어역으로 그 밖에 더 가져옴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 외에 또 더불어 우리는 온갖 열심을 더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한 역동적인 신성한 본성의 가능케 함과 협력해야 합니다. 5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의 미덕을 넘치게 공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장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능력이 5절부터 7절에서 발전됩니다. 믿음의 미덕을 공급하는 것은 믿음을 훈련함으로 미덕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기타 모든 항목들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공급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발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발전시키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므로 이제는 믿음 안에서 미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믿음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시작을 위한 생명의 신약 축복에 공통된 분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미덕이 그 성숙에 이르기 위해 다음 단계들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믿음은 씨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경우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씨는 그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씨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데 물론 그 믿음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씨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씨가 토양에 심겨진 다음에는 발육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씨가 발육하는 경우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미덕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미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탁월함을 뜻합니다. 그것은 왕성한 활동을 낳는 신성한 생명의 에너지를 가리킵니다. 만일 믿음이 씨로 여겨진다면 미덕은 이 씨로부터 나오는 뿌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식. 5절에서 베드로는 또 미덕의 지식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활기찬 행위인 미덕은 뒤이어 나오는 발전에서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지식에 넘치는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미덕 안에서 필히 발전시켜야 할 지식에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지식,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 신성한 능력과 영광과 미덕과 본성과 생명에 대한 지식 등이 포함됩니다. 사실 이것은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관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지식을 우리의 미덕에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식 없이 미덕만 갖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나는 지식도 역시 믿음의 씨로부터 발전되어 나오는 원뿌리라고 믿습니다. 미덕과 지식이 있을 때 그 씨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자기 절제. 6절에서 베드로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절제 혹은 극기란 자아의 욕정과 욕망과 습관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위해 지식에 공급되고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지식에 자기 절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기 절제는 제한을 뜻합니다. 나무가 자라가면서 뿌리는 퍼져나가지만 원줄기는 꽤 제한되어 위를 향해 자랍니다. 이것은 미덕과 지식의 발전과 더불어 자기 절제에서 비롯되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인내. 6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자기 절제에 인내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절제는 우리 자신을 다루는 것이고 인내는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또한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향해 인내가 필요합니다. 경건. 우리의 인내에 경건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같은 생활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자아의 통제를 가하고 다른 이들과 환경을 견딜 때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생활에 경건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만일 믿음이 씨이고 미덕과 지식은 뿌리이고 자기 절제는 원줄기라면 인내와 경건은 가지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꽤 충만한 발전을 보는데 씨로부터 뿌리와 줄기와 가지들이 나옵니다. 결국 7절에서는 꽃과 열매인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의 우애와 사랑. 7절에서 베드로는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형제의 우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필라델피아인데 뭐뭇에 대해 애정을 갖다는 의미인 필레오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로 구성된 단어로서 즉 형제 우애, 기쁨과 즐거움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표현인 경건에 따라 형제 우애를 위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간증과 열매 맺음을 위해서 이 사랑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7절에서 사랑이란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로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필레오보다 더 숭고한 것이며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특질들의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랑에 비해 능력에 있어서 보다 강하고 수용력에 있어서 보다 큽니다. 신성한 생명으로 살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믿는 이는 그것으로 흠뻑 적셔질 수 있고 충만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을 위해 형제의 우애를 다스리고 그 안에서 흐르도록 형제의 우애에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믿음은 생명의 씨로 여겨질 수 있으며 보다 고귀한 이 사랑은 완전히 발전될 상태의 열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 여섯 가지 발전은 성숙에 이르는 성장의 단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그의 사상은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거룩과 형제 우애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경건과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표현이요 형제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어떤 번역본들에 따르면 베드로서 1장 7절에 있는 사랑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인 형제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먼저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이해를 정확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아가페는 필레오보다 고상합니다. 질에 있어서나 양에 있어서나 아가페는 필레오보다 더 큽니다. 간혹 우리는 어느 만큼의 형제 우애로 편협하고도 제한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에서 우리는 선호를 가지고 어떤 형제들을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 가운데의 상황을 체험해서 알기 때문에 형제 우애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가페의 사랑,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이건 죄인이건 온 인류를 사랑하신 깊고도 고상한 사랑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7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내리시듯이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뿐 아니라 원수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는 많은 힘이나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데에는 특별한 힘과 에너지가 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숭고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선호하지만 다른 형제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양쪽 형제들 모두를 위한 사랑을 갖고 있을 수 있으나 그 사랑은 얕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보다 깊고 숭고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떤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형제들을 공평하게 사랑합니다. 1장 5절부터 7절에는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는 발전이 나옵니다. 이 발전은 미덕과 지식과 자기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포함합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씨로부터 시작하여 미덕과 지식의 뿌리와 자기 절제의 원줄기와 인내와 경건의 가지들을 거쳐서 형제 우애와 사랑의 꽃과 열매에 이르는 충만한 발전과 성숙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며 넘침. 8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넘치니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라고 계속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란 5절부터 7절에서 취급된 모든 미덕들, 즉 믿음으로부터 사랑까지의 모든 미덕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미덕과 지식과 자기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모두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신성한 능력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중 얼마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시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시는 뿌리와 원줄기와 가지들과 꽃과 열매를 담고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후파르코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어서 현재에는 그의 정당한 소유가 된 어떤 것들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5절부터 7절에 언급된 모든 미덕들이 믿는 이들의 소유요 신성한 본성에 그 모든 풍성에 참여하는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 영원히 그들 안에 존재함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이런 미덕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뿐 아니라 넘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신성한 미덕들은 믿는 이들 안에 존재하고 소유된 바 될 뿐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발전과 성장이 있어서 그들 안에 넘치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모든 미덕들은 이미 그 씨 안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제 그것들은 넘치게 될 기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씨 안에 있는 미덕들이 넘치려면 씨가 흙 속에 심겨져서 꽃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고 발전해야 됩니다.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성됨. 만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넘친다면 그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의 미덕들이 우리의 영적 조성체, 곧 우리의 영적 존재의 구성 성분과 요소들로서 우리를 게으르고 열매 없는 요소들이 없는 사람들로 만든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조성되는 것은 스스로를 교정하거나 조정하거나 개선하려고 애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조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요소나 구성 성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의 요소들과 성분들을 구성 성분으로 하여 조성되어야 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개선하라는 종용과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교정하라는 권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본성의 요소들로 조성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공자는 사람들에게 개선하라고 가르쳤을지언정 신성한 본성으로 조성되라고는 절대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발전시키는 것과 어떤 것으로 조성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가 발전될 필요가 있는 것을 이미 갖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요소로 조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이 우리에게 더해지려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는 씨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씨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미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발전된 이 모든 요소들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는 재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조성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났으므로 재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신성한 본성의 요소들로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출생한 마당에 우리는 신성한 본성으로 재조성되어야 합니다. 신성한 본성은 그 성분과 그 구성 요소에 있어서 풍성함으로 그것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즉 삼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성한 본성의 요소들로 조성된다면 우리는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추거역으로 일을 하지 않는, 즉 나태한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르지 않은데도 여전히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생명 안에서의 더 많은 성장과 생명의 공급이 요구됩니다. 게으름과 열매 없음은 타락한 우리 존재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일함과 생명의 활동과 열매 맺음은 우리의 영적 조성체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8절에서 베드로가 열매 맺지 않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5절부터 7절에서 다뤄진 것이 신성한 생명의 성장은 그 성숙에 이르기까지 발전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다소 중요하지 않은 단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하며 상당히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한담하는 것을 게으름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담하는 사람은 누구나 게으릅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바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8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지 않음에 대해 말합니다. 영적인 미덕들을 그 구성요소로 한 조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을 향하여, 즉 삼일 하나님의 만유를 포함한 체연을 온전히 인식하기 위해 여러 단계들 안에서 전진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생명의 체험과 영적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즉, 그것은 2절에서 지식의 영역을 언급하는 뭐뭐 안에서와 3절에서 지식의 경로를 언급하는 뭐뭐를 통해서, 8절에서 하나의 목표로 여겨진 지식을 언급하는 뭐뭇에 이르도록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적인 지식은 생명의 성장 정도에 따라 증가됩니다. 근시임. 9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것들이 현재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근시임으로 그의 옛 죄들을 깨끗해 하심을 잊었느니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처럼 이런 것들이란 5절부터 7절에서 다뤄진 모든 미덕들을 언급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없는 자는 소경이어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근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을 감다, 그러므로 멀리 보지 못하다 라는 뜻을 가진 어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같이 근시라는 것은 영적으로 소경이므로 믿는 이들에게 넘치는 공급으로 분배된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어서 좀 더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잊었느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쉽게 망각하다. 즉, 과거의 죄들을 깨끗해 한 체험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 깨끗케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여 그 성숙에 도달하도록 계속 전진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지난 죄들을 깨끗케 하심을 잊는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침례받았을 때 행한 신실한 신앙 고백을 부인한다는 뜻이 아니며 그가 그 당시에 얻은 구원의 확신을 잃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그것은 구원의 입문이 그에게 의미했던 말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 10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영적인 미덕들을 발전시킨다는 것이요. 신성한 생명의 성장이 있어서 진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굳게 만듭니다. 만일 5절부터 7절에 언급된 미덕들을 발전시키는 데 힘쓴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케 하고 확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는지의 여부에 의문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해 의심을 갖는 이유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열거한 미덕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런 미덕들을 발전시키고 그것으로 조성된다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철저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왕국 안으로 들어감. 11절에서 베드로는 결론 짓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안으로 들어감이 풍성하고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공급되리라. 우리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발전 가운데서 누리는 넘치는 공급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감을 넘치도록 공급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모든 풍성을 뛰어난 미덕으로 갖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이르도록 장차 올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그러한 자격을 줍니다. 이 구절에서 영원한 왕국이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성숙에 이르기 위해 성장을 추구하며 그분의 본성이 미덕들의 발전을 추구하는 그분의 신실한 믿는 이들에게 하나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천년 왕국, 곧 그분의 왕의 직분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의 영원한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은 우리가 주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감을 넉넉하고도 넘치도록 공급받을 것이라고 지적해 줍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들어감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숙에 이르도록 그 신성한 씨를 발전시킴으로써 이 들어감을 건축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성한 미덕들로 조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들어감을 건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발전을 갖고 신성한 본성의 요소들로 조성된다면 장차 올 왕국 안으로 넉넉하고도 넘치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